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04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4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승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날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둘 다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경일로 8월 15일 광복절로 정했습니다. 교황 방문에 의해서 묻혀버렸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은 8월 15일은 독립을 한 지 69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광복절이 되었을 때에, 광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거리로 뛰쳐나왔죠.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눌려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을 마음껏 사용을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이 표출된 것입니다. 이제 징병이 되어서 끌려가서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위안부로 끌려가는 이런 서러운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국권, 주권을 찾은 날이 바로 8월 15일 그날입니다. 그날은 우리 민족에게 더없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정인보 선생이 쓴 가사를 기록을 했죠. 광복절 그 노래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광복절 노래를 아십니까?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광복절 노래를 아냐고 물어보았더니 그게 뭔지도 몰라요. 뭐가 어떤 건지도 전혀 모르고 제 아내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광복절 노래를 혹시 아시냐고. 그랬더니 또다시 만져보자. 그 가사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한번 제가 가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은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는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되죠. 흙을 다시 만져본다, 이것은요 눈물입니다. 기쁨의 눈물이죠. 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흙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태어났던 우리의 흙이고 내가 태어나서 밟으면서 만지면서 자라났던 우리의 흙입니다. 빼앗겼던 그 흙을 다시금 찾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이 가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닷물도 춤을 추죠. 국권을 빼앗겼을 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바닷물이 소리하는 것이 우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주권을 다시 찾고 나니까 바다가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날 광복의 그날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라져갔던 우리의 어른들, 벗들 그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보지 못한 이것이 안타까워서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죽어갔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김구, 김좌진 그와 같은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 그들의 피가 엉겨있는 이 40년 이 40년 우리가 잊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말자 반드시 기억하고 지내자 그 의미가 광복절 그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번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큰아들 데리고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남아있는 전함 12척을 이끌고 나가서 일본 전선 전함 330여 척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긴 내용입니다. 그러니 12척으로 330여 척을 대적을 했으니까 그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외선이 다 물러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수군들이 털썩 주저앉아서 서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지켜낸 것 우리 후손들이 알아줄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수군이 하는 말이 모르면 호로 자식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외군을 다 물리치고 도망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이순신 장군이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 한 수병이 삶은 토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토란이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참 좋구나. 먹을 수 있어서 좋구나. 그 말을 합니다.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목청껏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선조들이 고생을 하면서 지켜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는 기억하는 후손이 있다라는 것이고 조그만 토란을 먹어도 우리 땅에 앉아서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 땅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앉아서 먹을 수 있어서 좋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이 없다면 상다리가 부르게 부르지게 차려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땅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땅을 찾아주겠다. 주권을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광복의 날을 예고해 주시면서 10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13절에는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는 가장 큰 위로자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어머니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젖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젖. 아이들이 울면은 어머니는 젖을 꺼내어서 물립니다. 아이는 그 젖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죠. 울었던 그것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위로를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받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의 이미지는요, 이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포근함이고 풍성함이고 위로자고 안아주는 것이고 이러한 어머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때에 친정엄마가 떠오르죠.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앞이 꽉 막혀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그때에 남자들 가슴 속에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셨죠.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막아주시면서 안아주셨던 그 어머니의 품, 남자들도 그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실 때 바로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같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젖을 빨려주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통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면 자국이 남죠. 피멍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가슴 속에는 너희가 이 회초리를 맞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안 아파했으면 좋겠다. 올바른 사람으로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면서도 가슴 속에는 우리의 행복을 염려하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고 성전이 훼파가 되었죠. 삶의 터전을 잃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회복되기를,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행복해하기를,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신도 참 잘하십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되셨다가 어떨 때는 어머니로, 어떨 때는 남편으로, 신랑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신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죠.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요,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그리고 엄한 아버지, 큰 소리를 치시면서 다가오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가오시죠. 젖을 주시는 어머니, 품어주시는 어머니, 부드러운 그 가슴에 꼭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남편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요, 보고 싶어하는 연인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면서 내가 속히 가겠다. 너는 신부이기 때문에 단장을 하고 나를 기다려다오. 내가 빨리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연인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큰 가슴을 가지고 계세요. 그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그 아이, 그 아이의 모습은요, 평온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젖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아름답고 평온한지, 우리를 가리켜서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젖을 빠는, 그리고 그곳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만족해 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그런 풍성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식일은 쉬었지만은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셨고 맥주라기를 보내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결핍함이 없습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헤엄칠만한 강을 이루기까지 풍성함, 그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사실 풍성해 보이지만은 그 풍성함은 가짜입니다. 이 길로 가면은 이 물건을 사면은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만약에 사지 않으면은 너희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무언의 폭력이 광고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면은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가짜의 풍성함이지 결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그거는 결핍이 없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음 이후까지도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면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젖, 그 젖을 먹고 만족함을 느끼고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젖을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른 아이는요,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성도가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그런 것입니다. 먹어야 자라나는데 모든 문제는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는 것은 목사들에게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성도들에게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문제는 목사 책임입니다.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 젖을 먹어주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만족감, 행복감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11절 말씀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품에서 만족하겠고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그 품에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평화가 흘러넘치는데요.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강같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강같이 주시겠다. 주님의 품에 있을 그때에 그 품에서부터 평강을 강같이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그 강의 강물에 의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다 쓸려가버리고 사라집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그 아이는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평화롭습니다. 포탄이 날아다녀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분이 단순한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품이라면, 그렇다면 요즘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들려오는 무서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뭔지 아십니까? 물론 전쟁, 기근, 또 전염병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싱크홀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싱크홀. 갑자기 땅이 쑥 꺼져버리면 어마어마한 동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집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싱크홀은요. 쳐다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 파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땅 밑에 80여 미드가 비어 있습니다. 거대한 동공이 생겼는데 80여 미드.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아마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엄마 품에만 있으면 평화가 있고 만족감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 품에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품에 안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찬송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럼 우리도 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요, 그러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해도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주 귀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는 욕심도 많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의지도 약하고 유혹에도 약하고 관계도 못하고 자꾸만 없는 거, 나는 할 줄 아는 게 잘하는 게 없어. 늘 이 좌절감과 열등감 이 속에 빠져서 자신을 자신도 모르게 학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데 나는 나를 학대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짓눌러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나 혼자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은요,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이거 자꾸만 부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은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든다면 두 발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사랑하고 용서해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카락 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나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차마 못 보시는 겁니다. 용서하고 나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죠. 이번에 아울리츠를 가서 제가 우리 한방을 하시는 우리 이부영 성도를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이제 제가 잘합니다. 옆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압니다. 눈을 감아도 이 침을 빼가지고 탁 세 개씩,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지 착착착.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요, 어떤 한 할머니가 오셨는데 얼굴이 키도 작고 얼굴도 땅땅하고 보니까 피를 바늘을 찌르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병이 있어서 수술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아파서 침을 맞으러 오셨는데요, 우리 그 성도님이 치료를 하고 난 다음 그런데, 목사님 이분은 화병에 걸린 겁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화병에 걸려서 이 병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지. 근데 그분도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가리켜서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그 아픈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화병에 걸려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거 안 지키면 내가 너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다. 계명은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너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너 나만 바라보아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것은요.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놈하고 해초리 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속에는요. 야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행복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 구걸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저 깜짝 놀랐습니다. 헐리우드 탑스타였던 이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요 사실 영화배우들은 잘 모릅니다. 하이라, 최시라, 최수종 이 정도만 제가 알죠. 그런데 외국 배우들 중에서요 제가 아는 사람 한 두세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이분이 그 나왔던 영화를 많이 보았는데요. 코믹한 연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해주었던 웃음을 주었던 그런 배우입니다. 그런 그가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온 세계 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충격이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속박당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작자 미상입니다. 그 제목이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그 고생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1, 20명도 아니고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목소리도 한두 목소리도 아니고 200명의 목소리죠. 200만 명의 목소리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한 번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명령을 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들을 마시게 하라 그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했죠. 분노해서 이 반석을 쳤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근데 이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쳐치면서 분노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막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는 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야 너 이 200만 명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네가 분노하고 왜 네가 그렇게 하였느냐. 즉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대신에
모세는 터벅터벅 모압 평지를 건너서 그 느보산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기는 하겠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바라보고 있던 모세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모세에게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이제 그는 이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의 시체는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그의 시체를 산속 어디인가에 숨겼습니다. 사람들이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의 시체를 숨겼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무릎을 꿇은 그 자리, 그 비스가 산 꼭대기가 그의 죽을 자리였습니다.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어나서 40년간 애굽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서 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간 지냈습니다. 8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 많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이끌고 40년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 길을 걸어왔습니까? 머릿속에서 무릎 꿇은 이 모세의 머릿속에서 120년간의 그의 삶이 광야 세월이 어제인 것처럼 막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세의 그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모세의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물으셨습니다. 모세야,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프냐? 아닙니다. 그러면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분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을 하느냐? 고개를 숙인 채 돌처럼 한동안 움직임이 없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힘없이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날들이 제게는 가난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셨던 그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 내려주셨던 석간수 바위를 쪼개서 물이 흘러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셨던 그 물을 누가 마셔보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서 그 길을 걸어가본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길을 걸어본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매일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 광야 생활이 저에게는 가난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때로 죽을 것 같이 고생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왔던 그 길들, 제가 걸어왔던 이 길들이 가나안이었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때로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었죠. 그 터널 끝이 있습니다. 그 터널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높은 산을 지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그 터널입니다. 캄캄은 하지만 그 터널이죠. 때로 메마른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이 행복이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그곳에 구름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세대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 이 돌 속에서 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는 그것이 그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바뀌어졌다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길은요, 어떤 것이든지 그 길이 행복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 길, 때로 우리 길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터널을 다 지나서 밝은 빛 가운데 나온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 가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 스데반처럼 돌에마다 추격하면서까지도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가 되었던, 행복해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